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호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했습니다.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성장만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각 외로 진통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위협을 당하죠.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죠.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서 채찍을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합니다. 아마 옷도 찢어지고 살도 터졌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한 번 더 경고를 받습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금하고 그리고는 이제 풀려나게 되죠. 벌써 외부적으로 핍박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어나가는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도들 아닙니까? 이 사도들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퍼져나갑니다.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 일대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헬라 문화가 장악을 하면서 헬라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곳에 삶의 기반이 없습니다. 소수죠.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을 냈던 사람들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땅을 팔아서 또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삶의 기반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수이고 약자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탈북민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되는 탈북민이 있다면 그분들은 약자들이죠. 우리는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요. 구제를 이렇게 잘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몇 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소수이기 때문에 이 약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청에서 무시를 하지 않아도 약간의 문제가 좀 보이면은 자신의 심리적으로 무시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특별히 과부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뭐 헌금도 하지 않냐고 하니까 우리가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빼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누락이 되는 그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것이죠.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빼지 않았죠. 그들의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의도적으로 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몰라서 누락이 되었거나 그랬었겠죠. 이런 경우에 헬라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은 누락이 됐나 보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혹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꼭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정말로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사도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썼던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는 이것은 정말로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되죠.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막 바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이 착각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빠지니까 놓쳐버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5장 마지막 절에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르쳤죠. 그리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못 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매주 가르칩니다. 저도 두 타임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들이 바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것, 그거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대체했고 전도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들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해결책인데요. 칭찬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 7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행정 조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일곱 집사로, 이 안수 집사로 뽑힌 사람 이 7명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부 다 양보했습니다. 우리가 이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맡기자, 그들을 세워주자 그랬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일곱 명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이름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준 것이죠.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30년, 40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득권은 내려놓으셔야 되고 약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곳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득권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 약점을 보듬어주면서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실수하고 있는 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은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셀에 보시면요, 셀 리더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셀원이 있죠. 셀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그 약한 자들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도 용납을 해주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을 해주고 내가 묻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죠.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살고 너는 죽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올려 거꾸로 가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당신은 살고.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참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좀 싸운다 하더라도 좀 져주십시오. 내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주장을 좀 세워주시면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먹고 막 남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이제 딱 서면은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았고 다 들어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여기만 앉고요. 여기 앉으시는 분은 여기만 앉고 이 앞쪽에 앉으시는 분은 앞쪽에만 앉습니다. 여기에는 꽉 그분들만 앉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알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앉았을 겁니다. 한번 밑에 보십시오. 그 자리 아닌지. 똑같죠. 2층에 앉으시는 분들은요 꼭 그 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10년이나 이 자리에 앉아왔는데 어느 날 왜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내 자리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앉으면 되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하고 아니면은 자리가 없으면 뒤쪽에 앉든지 앞쪽에 앉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비키라 내 자리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그 사람이 비키라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다른 자리를 쫓아보내고 나면 예배드리는 마음이 좋습니까? 전 몰랐는데요. 식당에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리 포기하십시오. 그 자리에 누군가 새가죽에 앉아있다가 누구?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그 새가죽에 앉으면은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주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영어에 보면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joy, J-O-Y거든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joy를 참 해석을 참 잘해 두었던데 joy, Jesus first, 예수님께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yours, 당신이 세 번째라는 거죠. 즉 내가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두 번째가 되어야 되고 나는 세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나면은 밟고 서면은 내 주장이 옳았다고 할지라도 이기고 나면은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져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은요. 사도들이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본질은 쉬운 것입니다. 본질은 여러분들이 하도 귀에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이 본질적인 겁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개인적인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뒤틀리고 있다 그러면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이 본질 사소한 것이라고 우습게 보면 그 인생은 뿌리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초반에 첫째 주에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뿌리에서 나를 지탱을 해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뒤로 제쳐놓았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헌금 사용하는 문제였죠. 그러나 그 문제의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본질을 내려놓고 부수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죠. 사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헌금의 균등성 문제에 균등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정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은 한두 명 빠져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고 찾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충만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되는 법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반드시 긁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은 문제 될 만한 것도 스스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이 기도와 이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인생 전부가 뿌리에서부터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인생에 인생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본질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바빠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다.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 외에 바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쁜 목사라는 것이죠.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사는 구제하고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일곱 집사를 세웠죠. 이 일곱 집사가 구제만 하고 있었느냐, 재정만 들고 있었느냐, 봉사만 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하죠. 그 설교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구제하다가 재정 붙들고 있다가 순교한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나 집사나 모두가 다 이 말씀과 기도는 본질이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손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년에 3독한 거, 5독하는 거 사실 그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펼쳐서 내가 읽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자 훈련반 4개 반을 그동안에 했는데요. 지금도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2개 반을 했습니다. 이 4개 반 지금도 카톡이라고 하는 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읽었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50장까지 읽었습니다. 또 내일 되면은 창세기 40장까지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말씀을 펼치고 읽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줄도 치시고 그리고 암송도 하시고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으면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져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간다면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그렇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은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어가면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는 합헌이다. 합법적인 것이다. 법으로 인정을 해 주었죠. 그 이후부터 미국 사회는 영적인 혼란 속에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동성애를 즉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냐면은 아동 성애자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합분 시켜달라. 왜? 저 동성애자들도 합법을 시켰으면은 동성애 성적 취향 아니냐고. 우리 성적 취향은 아이들과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 합분 시켜달라. 이제는요, 미국에서 말을 못합니다. 왜? 근거가 생겼거든요.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 사람과만 해야 돼? 나는 여러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니 여러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 허락해달라. 나는 이게 내 성적인 취향이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이겼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서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불륜이 문제가 되었던,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영화 감독 홍상수 씨 있죠. 홍상수 씨와 그리고 배우 김민희 씨,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유타주입니다. 왜? 이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결혼 생활한다. 동성애죠. 왜 둘만 가능하냐? 나는 내 성적인 취향은 세 명이다. 그래서 결혼을 세 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깨어져 버리니까, 기준이 깨어져 버리니까 막 여기저기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변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가 남녀노소 만연해져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까? 주의 말씀이죠. 그래, 이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 본인이 펼쳐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3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회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요 반드시 그거 막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통해서도 막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캄캄해져 갑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캄캄해져 가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 말씀을 펼쳐가지고 손에 들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도구가 바로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되어서도 이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사탄의 공격을 해올 때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금나금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말이 있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럽니다.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고,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야금야금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양심을 막 찌르기 시작을 하면요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넉다운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죄를 범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무슨 장로고 내가 무슨 안수집사야. 다운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삶의 자신감도 사라져버리고 주눅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 말씀 딱 떠올려 주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외워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공격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응수를 해주면 됩니까? 사탄아, 네 말이 다 맞다. 나 그런 죄인이 맞다. 나 죄인이,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나를 정죄하지 못해. 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그러니 너는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명령을 해도 사탄은요 물러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막 역사하기 시작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미국, 이 북한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그럼 우리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미사일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못하면은 하고 있다 죽는 거죠. 사탄의 그 공격이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고 있으면요, 하고 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많이 암송 안 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만큼은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암송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지까짓게 어떻게 베기겠습니까? 그 도망가야죠. 말씀이 있는데, 내 심령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죠. 자꾸만 우울해지는 분들은요, 이 말씀 자꾸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활력,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죠. 더불어서 기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초대교회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이랬습니다. 기도에 힘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세가 달라집니다.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대충하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대충한 기도가 아니고 졸면서 기도하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졸면서 또 잡념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시간만 채우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졸리면요, 그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 20분, 아니 1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 속에 내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온데간데없고 예수님과 나만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비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왜?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도와 말씀 그냥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박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죠. 위기의 시대입니다. 근데 위기는 위기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깨어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10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10의 능력을 받고요. 100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100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고수는 평소에 사람을 잘 만나서 잘 다져놓습니다. 하수는요, 일이 발생하면 그대서야 나를 도와줄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수입니다. 영적인 고수가 누굽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사귀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지금 별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늘 주님 앞에 집중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고수입니다. 영적인 하수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꼴불견인 하수는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수입니다. 미리 기도로 삶을 준비한 사람은 일을 만나도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쉽게 지나가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막 기운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에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평소에 기도함으로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통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펼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중력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붙들려서 본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